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니까 교회마다 점점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고 새벽 예배가 점점 덜 이른 아침 시간으로 바뀌거나 아예 큐티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회들도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로 와서는 좀 더 신실한 교인이 참여하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도 예전보다 주일 출석 교인 수의 비율로 보면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작년이 6,595명이 출석했는데 그 가운데 수요 성경 공부에는 166명이 참석했고 6일간의 새벽 기도에는 309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6일간이니까 평균으로 보면 매일 50명 조금 더 나오는 것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실제로 참석해 보면 몇 명이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아이들 포함하여 9,500명이 넘는데 숫자상으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에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가면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심지어 주일 설교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나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여간 편리해진 게 아닙니다. 헌금도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은행 계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 와도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여타의 다른 교회 예배에도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가? 즉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는 만큼 생활의 예배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장년 교인으로 생활한다면 주일 예배 이외에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구역 모임, 그리고 세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각각 10주 과정을 듣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화요 중보기도회와 금요 오전 주부교실에 참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봉사부서에 소속되어 일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학교, 사업처,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이 교회와 거리가 먼 경우들도 많아서 평상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고려해 본다면 생활 여건상 점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이유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 편리해져서 교회에 잘 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지역교회 개념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또 점점 바빠지는 사회생활로 인해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겪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구역 모임 자체가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역동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각 교회 지도자를 통해 또 학자를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가진 백투게더 정교인 운동회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정교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가졌습니다. 2천여 명이 함께 모이기도 힘든데 그런 커다란 공간을 마련하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양화진 안내 봉사자 또 양화진 홀, 묘역관리팀, 차량 봉사자 등과 35명이 함께 묘원에 남아있었는데 1,500여 명의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교회가 비어있어도 35명의 봉사자가 팀워크를 이루어 양화진 묘원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봉사자 공동체가 서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알아서 서로 빈자리를 잘 채워나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것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가 구성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잘 기록해 놓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편지를 썼으며 그 대표적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상업과 무역 중심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건축, 문화, 예술성이 뛰어나고 운동 경기장까지 갖춘 대표적인 문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도시 이방 땅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근친상간, 이방인과의 결혼, 교회 안의 분파주의, 공예배 중의 은사주의, 바울사도에 대한 적대 감정 등 여러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외부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 문제에 대해 간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으며 바울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애를 썼으나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디도를 보내 또다시 애를 쓰는 중에 교회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고생을 했는지 그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몇 명쯤 그 당시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고린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진을 통해 본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정도라면 교인이 몇백 명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았고 한 100명에서 200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 건물을 따로 지었을리는 마음하고 좀 넓은 가정집의 일부를 교회 처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과 뒤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삼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용되어야 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영적 은사로 인해서 늘 들떠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을 향해 내적인 지체 의식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의 신비함보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신비요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너무나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또한 매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이 자라온 배경과 성격, 친구 부류, 취미, 사는 집 규모까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한 지체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받는 의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대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에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는 방언하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는 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이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영적 기쁨이 있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은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옆의 지체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우리 모두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다른 지체와도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 제대로 깨닫게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면 내 몸의 지체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입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손이 나가서 이렇게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에게 야, 너 왼손 빨리 안 나가냐? 몸이 왼손잡이면 너가 나가서 입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왼손이 야, 오른손 까불지 마라. 내가 왜 매번 해야 되는데? 너도 한 번씩 해봐야 공평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런 갈등 없이 지체들이 서로 알아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교우님들께서 교회 정문에서 이곳 예배실로 오기까지 최소한 100번 이상 발걸음을 떼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두 발이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냐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쓰지도 않고 사실 그냥 이곳에 내려오면서 아는 교우님들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성, 지체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개체의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자기중심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기중심성이 철저히 포기되고 그리스도 중심성이 철저히 인정되는 새로운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는 옮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그리스도와 그 공동체 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구역에 들어가 있을까? 잘 지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힘들어서 구역에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대로 지체들을 배치하시고 섞어서 가장 조화로운 전체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현재 우리 구역을 돌아보고 봉사부서를 한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지체 속에 있어서 서로 한 몸임을 알 때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지체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기꺼이 보완하는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몸의 능력이고 신비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신령하다 여기지만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13장 11절에서처럼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무슨 큰 은사가 있냐 하고 싶어 관심이 증폭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는 말은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즉 교회에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 자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탁월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은사들이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중심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늘 그렇게 영적 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영적 가치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들을 자랑했지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냉정하게 끊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슨 슈퍼맨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들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구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제의 은사는 매우 귀중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설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 또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거대한 사역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더위 땡볕에서 냉수 한 사발은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가장 긴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의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듯이 모든 사람을 양 좌우로 명확하게 구분해낼 때 주님께서는 공동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에게 베푼 그 사랑의 행위, 즉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이 없어 벗고 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베푼 자비요 천국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거나 옷이 없어 벗고 있을 때는 물질적으로 공고한 상태요, 나그네 되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외로운 때이며, 병든 때는 육체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는 사회적으로 힘든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자비를 베푼 것이 됩니다. 사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천국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예언하는 것도 매우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발휘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다 주고 몸을 불살라지면서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해외 토픽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사건과 선행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진정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름이 아닌 우리들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지나치기 쉬운 곳에 봉사와 섬김 또한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엊그제 교회에 좀 늦게 있다가 퇴근하려고 정문을 열고 나가려고 리모컨을 눌렀는데 그 커다란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뭔가 기계 소리는 들리는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니 열렸습니다. 정문 바닥에 흙들이 좀 쌓여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문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바닷길에 쌓인 흙을 파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문을 움직이는 동력기선이 어디인가 끊어져 있으면 기계 소리도 나지 않을 뿐더러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영성이 깊은 선지자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공동체 형제 중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의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고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또 한 구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성경은 어떨 때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더욱 가다듬게 해줍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지체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독특한 서술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특성들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염두를 두고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점도 주목할 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분한 것, 귀찮은 것, 싫은 것, 괴로운 것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감정 구조를 변형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수많은 돌아봄과 노력 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지금부터 2년 9개월 전 아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집사님은 늘 죽음의 문턱에 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40대 후반의 젊은 인생이 이런 처지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매번 뼛속 깊이 파고드는 통증도 또 음식을 늘 가려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내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순간순간 수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말자 다짐도 하면서 수술 일주기를 맞고 또다시 2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젠 조금씩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사회에서 하루 일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탈북민 중에 집사님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 그 집사님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탈북민 성도를 위해 자신이 모아둔 12장의 헌혈증들을 챙겨서 요긴하게 쓰라고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병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한동안은 병과 함께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인생,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갖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날 이렇게 만드셨나 하고 원망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님과 함께 투병의 나날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공동체 내에 자신의 처지와 같이 살아가는 한 성도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것이 참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50개나 되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작은 교회인 구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 구역 모임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각 지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같은 그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고 또 빈부의 격차도 있으며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나 결혼 풍습의 자유분방함, 은사 문제 등 다양한 목회적 답변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때로는 결단력 있게 처신해야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조차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8절 이후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영원한 것임을 밝히면서 또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일련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아도 좀 더 성숙된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였으나 여러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근친상간, 이방인과의 결혼, 교회 안의 분파주의, 성찬 때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또 예배 중에 은사주의자들의 갈등, 바울 사도에 대한 적대 감정 등 여러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던질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지체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사랑에 힘입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사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고 최근까지 셀처치나 가정교회 형식의 운동들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시도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행태를 취하든 우리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구역에서 그 공동체성을 구현해 나가기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때로는 근심과 눈물로 호소하면서까지 성도들을 품고 나아가면서 변함없이 더욱 큰 은사, 즉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감으로 당시 힘들었던 공동체성을 점점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교회 모습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졌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해서 주일 교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늘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1절 시작에도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은사라기보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갈 때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본질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을 돌아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진정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가진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을 거쳐 소통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봅니다. 때로는 은사주의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그리고 은사의 다양함이 다름 아닌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도 새롭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역동적인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지금처럼 올바로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은사보다 더 신령하고 영적인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